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우리의 여정을 계속하여 오늘은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루살렘 절기에 참석하신 일 그리고 한 줄름바리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쳐주신 일 또 유대인들과 가진 안식일 논쟁 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 사역의 중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중기의 사역은 대체로 세례 요한의 참수 때 시작이 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던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실상 이 6장은 예수님의 생애 중 약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데 예수님 사역의 중기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사는 6장뿐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기사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필자 요한은 기사들을 선택적으로 수록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서 단지 몇 가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6장에서는 두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 사역의 중기 2년에 대해 요한복음이 전하는 사건은 그것들 뿐입니다. 요한은 그 특이한 2년 기간에 대해 두 가지 사건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해보면 여기서 디베리아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해 보고하였고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서 좀 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잠시 안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주시하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위쪽으로 에둘러 달려가 벳세다 근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온종일 저녁 때까지 봉사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때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만월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시니 거대한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와야 이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일부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순전히 인간적인 견지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많은 떡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대략 6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께 대해 어떤 종류의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이 이런 대답을 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글쎄요, 주님,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일을 순전히 인간적인 견지에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뭔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이내 자기 생각을 접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초봄에는 풀과 들꽃으로 뒤덮인 벳세다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 위쪽에 있었는데 풀과 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들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 들판에 앉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기서 사용된 히라버, 배불리 먹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포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와 같은 포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호박파이를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못하겠습니다. 더 먹으면 아마도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배불렀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그 선지자로다.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더 나올 것이니 너희는 그에게 주목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모세가 장차 세상에 오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시다. 진실로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다. 이에 그분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그분을 강권하여 메시아로 모실 차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릇된 기초 위에서 메시아를 인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5천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에 근거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으므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초림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메시아의 영적 사명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살을 내어주셔야 하였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적 필요가 충족된 사건에 근거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려 하던 운동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5천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복음서 필자들도 이 5천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세부사항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점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배에 태우신 후 재촉하여 다른 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인 무리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자,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다음에 그분은 홀로 산에 오르셨는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고 이때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은 마치 이곳 산타아나에 부는 바람과 비슷합니다. 골짜기를 통해 내려오다가 북쪽 끝 게네사렛 근처에서 올라가곤 했는데 바람은 줄곧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에 부딪힌 후 위로 솟구치곤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 아래 650피트 지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릴리 날씨는 역시 해수면 아래에 있는 사해의 날씨와 흡사했습니다. 골짜기에서는 기온이 높지만 해변의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물론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솟구치면 해변의 서늘한 공기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강력한 바람이 형성되곤 했는데 그것이 갈릴리 바다 물결을 상당히 높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에 제자들은 그 바람을 안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금물에 절인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다의 생리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 중 적어도 4명은 고향이 베세다였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베세다에서 가브나움으로 이사를 가곤 했지만 이 두 곳은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바다의 북단, 즉 요단 강물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참으로 어항이 좋았습니다. 많은 부유물들이 있었으므로 그 북쪽 끝에는 물고기도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강력한 바람을 만났을 때 역풍을 만나 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뱃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바다에 순응하여 뱃머리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회전할 때 만날 수 있는 위험은 배가 뒤집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능한 뱃사람들이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브나움으로 가라고 이미 명령을 내리신 상황이었고 그들은 거기서 참으로 애를 쓰면서 바다 및 바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2.5마일 내지 3마일밖에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벳세다에서 가브나움까지는 100길로 6마일가량 되었는데 그들은 바다의 중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반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했는데 그만 그런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목할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생각의 오류인데 만일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 삶은 아주 수월하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닥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고민이 생겨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는 언제나 순풍에 돛을 달고 고요한 바다를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셨지만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고 바다는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만 다가왔을 뿐입니다. 종종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데도 나는 역경에 부딪히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데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보름날 밤 갈릴리 바다 얼마나 하늘이 맑았겠는가. 그것은 산타나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 매연을 하와이 쪽으로 몰아가면 청명한 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마늘이 뜬 갈릴리 바다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다 저쪽 끝이 바라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 넓은 바다가 아니므로 산 위에 계시는 주님은 바다 가운데 떠있던 그 조각배를 분명히 내려다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다 보자니까 그 배가 강력한 바람을 만나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려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내가 역풍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큰 시련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러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걸릴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그분은 우리가 경랑과 깊은 물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불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그럴 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불 속에 들어갔던 히브리인 세 소년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불 가마를 면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속에서 그분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불도가니 속에서도 어떻게 보호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은 그렇게 물 위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위를 보나 옆을 보나 바람을 피할 길이 없어 쩔쩔매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산을 내려오시더니 바람을 가르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들은 가브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실수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본 해석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베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도 이 사건이 이미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틀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 날은 예수님이 벳새다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저녁때까지 섬겼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것입니다. 건너편 벳새다에서 요한은 여기서 약간의 주석을 첨부합니다. 23절 말씀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왔을 때 작은 배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온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동승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는 진짜 기적을 보지 못하였구나. 너희가 먹어 배부른 경험을 했기에 나를 찾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진정한 기적은 보지 못하였다. 이 일 배후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은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순전히 물질적인 생각으로부터 사람들을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내리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일어난 사건의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시키고 보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생각은 아직 육신의 세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종종 봉착하게 되는 문제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일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시나 우리는 언제나 자연적이며 물리적인 것들의 세계에서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신령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항상 애를 쓰십니다. 잠시 후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 육은 무익하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 말씀.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할 무언가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생명 속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갈 수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는 곧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목표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나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온전하게 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방 신자들에 대해 이방인들이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및 율법과 관련하여 어떤 규칙을 이방인들에게 정해줘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왜 그런 멍에를 그들의 목에 메우고자 하느냐? 우리도 그 멍에를 감당하지 못하였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목표, 나는 그것을 지키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 육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표준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준으로 떨어지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그분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 애쓰십니다.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고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도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며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더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간주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명이 우리에 대해서 지배력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는 아직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다만 나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중이다. 뒤에 있는 것이란 육신의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놓아두고 성령의 생명을 향하여 달려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나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나는 날로 더 그런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1년 전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2년 전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전이 있었고 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직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공사 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굴복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내 삶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추구하고 있던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성취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또 한 명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제 우리에게 떡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루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떡을 주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왕국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배가 부른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왕국도 신령한 왕국이 아니라 물리적인 영역에서 건설되리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러나 저들은 떡과 음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언제나 주의를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그 떡을 준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육신적인 양식인 만나 얘기로부터 신령한 양식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된 떡을 주실 것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떡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참된 떡이다. 저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과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 물을 주셔서 다시는 물을 길러 이곳으로 오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은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모세와 모세가 언급한 선지자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광야에서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불타는 숲속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 숲속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과 속박에서 풀어주라고 요청하라.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저를 보내었다고 저들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겠는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고 하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 적용되는 이런 명칭을 예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신 몇몇 선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른 선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군사들이 그분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분은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들은 뒤로 넘어져 자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는 생명의 뜨이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역시 과격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이 역시 영의 세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영적 시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런 갈망을 표출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경험과 관련을 갖고 싶어 하는지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영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경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예정과 선택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께로 와서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한다면 그분은 피택자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는지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거 큰일이군. 누군가가 실수를 한 모양이야. 미안하지만 자네 이름이 이 명단에 없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이유를 대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에서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8절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우리 자신을 바칠 때 비로소 발견됩니다. 거기서 성취감도 생겨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나 자신이 좋은 대로 산다면 나는 공허하고 얼빠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내 잔이 매우 풍요롭게 차고 넘치며 성취감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차고 넘치는 잔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항상 행하게 될 것이다. 오,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39절 말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를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참된 빛 가운데서 그분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력을 갖고 그분을 보며 성령의 영역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아들을 보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가 그 예수가 아니냐. 우리는 그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알고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 것은 모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 결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신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인간 편에서의 반응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저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가 예수께로 와서 거듭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8절 말씀. 저들은 이 말씀을 듣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거늘 어떻게 하여 그가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등의 말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망에는 두 가지 성경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의식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 및 육신적인 것들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그가 비록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번째의 정의를 응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영원토록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날마다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전망이 아닙니다. 몸은 장차 분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님은 다시 영에 대해 성령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에게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떡은 그분의 살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의 피와 살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준 것을 만일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일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는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는데 그분은 성령의 세계에서 말씀하고 계셨고 저들은 육신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양쪽 모두 서로 다른 기반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쓸 때 여러분은 저들과 다른 기반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물리적인 기반 위에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은 성령의 세계에서 말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복음이 무의미한 주문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것이 명백한,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영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육신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짤막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성찬상을 향해 나아가 잔을 들게 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갈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자양분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어찌 하려느냐?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배불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자.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유물론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 편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몸과 생명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여간 여기서 그분은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걸림이 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군대들을 이끌고 로마 군대와 맞붙어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던 제자들조차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계로 가오리까라고 말하던 베드로조차도 실족을 하였으니 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는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십자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인데 십자가는 그들에게 그침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돌아섰으며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만일 당신이 물리적인 나라를, 즉 물질적인 왕국을 건설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내게 먹이지 않는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계로 가오리까? 그러자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계로 가오리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려는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세상을 되돌아보면 돌아갈 곳이 사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애쓰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공허합니다. 세상은 제공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여, 당신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요한은 전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장차 어떤 일을 하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미리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애나하임 운동장에서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7장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어 주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생명의 떡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님, 우리가 비옵니다. 주여, 우리를 물질주의적인 관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육신적인 상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을 쫓으며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며 당신이 요구하시는 일만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을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 그는 생명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에게 있어서 생명은 아름다운 옷, 멋진 신발, 보석, 먹고 마실 것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집을 나가서 그런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에 생명에 대한 그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돼지우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빈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궁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옷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저에게 옷을 입혀라. 신발을 찾아와라. 저에게 새 신발을 신겨라. 보석을 가지고 와라. 저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풍성한 음식을 차려라.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것은 즉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그들을 궁핍하고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편 참 생명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성령의 놀라운 생명에게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지극히 만족스럽고 지극히 풍요롭고 지극히 충만한 생명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기원합니다. 주께서 2주간 내내 여러분을 지도하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자 애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